하나님 말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해 보겠고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 4장 2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 교회를 주어지시는데 시작이 성령에 사로잡히시고요. 그리고 4장 2절은 2장 3절에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원형의 모습을 4장에 나오는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작도 성령이고 마무리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보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 부분을 읽겠지만은 에베소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비밀, 비밀이라는 그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1장 10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주시고 일곱 금 촛대 타일을 거느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4장 2절 같이 합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계시록은 흔히들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우리 기록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서 비밀로 이렇게 말씀한 그것이 오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볼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안경? 그 열쇠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 풉니다. 계시록 1장 끝절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가지고 그 비밀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비밀이라고, 계시록 전체가 시작할 때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일곱 교회, 교회와요, 그리고 심부름꾼, 표준 세번의 심부름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에 심부름꾼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아, 목사님이 심부름꾼 아닙니까? 목사님은요,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일곱 별이라고 소개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MC, 어나운서입니다. 이 일곱 별의 맨 마지막으로 가는 초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저 해서 그것이 먼저 들리는 사람. 목사는 입장이 그렇게 되어서 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그대로 지켜지게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가 비밀이라고 계시록이 말씀합니다. 아멘 되시지요? 예. 그런데 조금 맥이 안 빠집니까? 뭔가 비밀이라 그러면은 좀 특별하고, 아니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이 비밀이래요. 앞뒤로 봤을 때에 약간은 별로 비밀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이 교회가 비밀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평범하고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비밀은 패스워드처럼 암호처럼요. 아, 모르는 거 알려줬다. 만약에 암호가 뭡니까? 알려줬으면은 그거를 알고 나면은 암호는 이상도 이하도 없고 그냥 암호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의 신비, 생명의 신비, 자연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만치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더 나온다는 것처럼 아는 것만치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미스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요.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는 것만치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고 고개 숙이게 되고 만드는 것,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장 바라볼 때에 이 보이는 이 교회가 또는 옆에 있는 이 성도님들이 이것이 너무 쉽게 여기고 그리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주님께서는 1장과 2장과 3장을 걸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곱 교회의 모습. 그거를 보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실 때에 그것을 보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3장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서도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을 때에 그저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장 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보이는 이곳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다리가, 천국 계단이 있어서 그곳으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여기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내 집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계시록 4장에서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예수의 교회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두 가지 키를 잡고 이루어 간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이다, 신부름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멘 되시지요? 아멘. 그래서 첫째 비밀이, 첫째 코드가, 신비가 일곱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는데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으면은 에베소 교회만 편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이렇게 다 나와요.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기를 일곱 별을 주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마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께서 교회에게입니까? 교회들에게입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들어지는 그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교회의 모든 경험은 그것은 다 모든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까지 뉴오프 교회까지 오시게 될 때에는 아마도 여러분 안에 대화를 나누면은 목사님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표를 2027년 해주셨을 때에 내 안에 너가 있다 라는 그 말 해줬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너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거쳐왔고 경험했고 들어왔던 그런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내가 처음 이 교회가 시작입니다 하시는 분도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 모든 것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앙 선배들이 피 뿌리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교회의 경험과 역사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것을 얹고 물구나무 아니 어깨동무 그 뭐라 그럽니까? 목마 태우듯이요. 한국말도 흔들리고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듯이 그걸 무등을 타고 거기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경험했던 그것이 아픈 상처든지 그것이 좋았던 상처든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일곱 교회를 바라볼 때에요. 들었던 생각은 다섯 교회는요. 너희는 이거 잘했는데 나무랄 거 요거 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에요. 나머지 두 교회 이 교회처럼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야단 안 쳤을까요? 너무 약해. 그 교회한테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수가 없다. 내가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그저 세상이 볼 때에는 지금이라도 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에는 해오던 거 끝까지 계속하라.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더 있다. 놀라지 말고 하던 거 계속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교회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 부흥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그 세미나가 얼마나 훌륭하고 힘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미나에 딱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했을 때는 너는 너무나 연약한데, 그러면 좀 지나면은 그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라는 약속은 안 해주시고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데 끝까지 계속하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상이 있을 거야. 과연 거기에 구름같이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끓을까요? 전도 폭발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법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어야 하리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좀 곤란하지 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하는 말이 부러우면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왜 진다 그럴까요? 부러운다고 라고 말하면 그것까지라도 자존심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진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꽤 있는 줄 알았는데 너는 벌거벗은 자야. 꽤 잘하는 줄 알고 내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는데 내 가운데에 이세벨이 있어. 하다 모르게 보니까 개인 중심으로 어떤 한 사람 중심으로 personality worship이라 그럽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역할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거 안 되면은 침상에서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런데 한 교회도 끝에는요 이기는 그에게야. 어떤 한 교회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야 할 것은 부러우면 지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했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저기 당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는 놀이 중에서 수구리 당당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 어원을 분석해 보니까 당당한데 수구리 당당이에요. 누가 이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내 모습을 알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그런 수그리 당당인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수그리 당당이 아니라 우러러 당당입니다.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포장과 가식과 허울을 세상에서 썼던 부러우면 진다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일곱 교회가 부럽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부러우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내려놓을 때에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원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가지시는 이 교회의 비밀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계시의 비밀을 받고 누리셔서 정말로 우러러방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비밀입니다. 둘째 비밀은 일곱 심부름꾼들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역할들이 다 다르고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일곱 심부름꾼들이 가서 말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끝에 가보면은 가장 핵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회개와 인내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교회는 회개하라 그러고요. 나머지 두 교회는요,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너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주겠다, 뭐 이러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핵심은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아시지요? 왜 욕하면서 배울까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돼야지. 나는 저 사람 너무 싫어. 나는 저렇게 사는 모습 너무 싫어 했는데 입장이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마을이든지 어떤 거기에서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야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은요, 순종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저 인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순종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소스라치게 놀래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왜 그렇게 순종을 하실까? 그냥 말 잘 듣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정도면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부러뜨려가지고 말 잘 듣는 기계처럼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포부는요, 순종하면 그 약속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있는 것들을 몇 개만 제가 발췌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름은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포부가 이게 그저 단순히 이기면은 내가 맛있는 거 줄게, 그저 이거 선물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기는 사람의 포부는요, 하나님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길 수 있는, 말하자면은 세자. 그런 거 잘 없지만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세녀. 하나님의 주님이 가지신 것은 단순히 말 잘 듣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튼튼하려면은 거기에 맡을 수 있는 후손이 올바른 양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그 순종의 완성을 계시록 4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가지신 유인물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신약과 구약의 교회에 해당되는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만 24명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거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우리는 아주 좁은 생각으로요, 내가 저거 안 가지면은, 그리고 나면은 남들이 가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태양빛을 가진다고 해서요, 남들이 못 가집니까? 더 누리고 가지는 것 더 많아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는요,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24명, 14만 4천 명 또는 뭐 144명 그것만 잘해라 경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비시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그저 이 70년, 80년, 길게 살면 90년, 100살 가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순종하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맡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장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록의 비밀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포부와 우리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은 교회와 사자를, 나라를 맡길 세자, 세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게 없으면은 이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는 대로, 목사님,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모자란 것이 많고 내 딴에는 잘했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구약의 언약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 보니까 그저 단순히 내가 이 일만 잘하고 그런 다음에는 쟁기처럼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부는 당신의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사람을 키우는 것, 여러분은 세자이시고 세녀이십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황태자이십니다. 황태년이세요. 황족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렁뱅이처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민처럼 자신을 값어치 없이 굴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계시록의 비밀이 여러분의 오른손과 교회와 별로 주신 것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결심기도 하시겠습니다.